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손에 2026년 1월 7일에 주요 시사 이슈를 요약한 자료 묶음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한국의 뜨거운 정치 논란부터 미국의 대담한 선거 전략,
미래 기순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 암투까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네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죠.
오늘 저의 목표는요. 이 소스들을 그냥 하나씩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걸 전부 꿰뚫는 어떤, 뭐랄까, 공통된 흐름 같은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요. 요즘 시대에 힘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네.
YTN 기사로 시작할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다. 이걸 엄청 내세우고 있어요.
네,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지면 내가 탄핵당한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선거를 정책 대결로 푸는 게 아니라 아예 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구도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랑 국가의 운명을 거의 하나로 묶어버리는 전략인데, 이게 정말 지지자들한테 먹히는 전략인가요?
네, 이게 바로 정치학에서 말하는 결집효과, rally round the flag를 노린 아주 계산된 수사예요.
아, 결집효과요?
외부의 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민주당의 촬핵공세라는 적이요.
네네.
이걸 통해서 내부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공격받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런 심리를 자극해서 어떻게든 투표장으로 끌어내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이면서도 원초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이런 단순한 우리 편 대 저들 구도가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해요. 왜 이게 아직도 통하는 걸까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고 세상이 복잡하니까요. 사람들이 더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에 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역설적이네요.
네, 복잡한 경제정책이나 외교전략보다는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구도가 훨씬 직관적이고 또 감정적으로 와닿는 거죠. 물론 이건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런 힘의 과시가 단순히 지지층 결집용 구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게 다음 CNN 기사랑 연결되면서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린란드 매입 발언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농담이거나 약간 트럼프 특유의 쇼맨십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여기엔 정말 차가울 정도로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전혀 엉뚱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린란드가 왜 중요한지 그 가치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자원부터 봐야 하는데요.
자원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히토류 다 그린란드에 엄청나게 묻혀있다고 하잖아요.
아, 히토류.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의 비타민 같은 존재 아닌가요?
바로 그거죠.
그동안 이걸 중국이 약간 무기처럼 사용해서 미국이 계속 골치 아파했고요.
맞습니다. 그린랜드를 손에 넣는다는 건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전략적 화두를 쥐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경제력 이익을 넘어서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자원 안보 차원에서 엄청난 가치를 가져요.
와, 자원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 지정학적 위치가 또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지구온난화라는 거대한 변수가 모든 걸 바꾸고 있어요.
아,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바닷길, 즉 북극 항로가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 길을 이용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백길이 어마어마하게 짧아져요. 그린란드는 바로 그 길목을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 뭐랄까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북극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그렇죠.
거기에 미국이 쐐기를 받겠다는 계산이네요.
네. 미래의 물류와 군사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북극해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기지를 확보하겠다는 큰 그림인 거예요.
와.
그래서 자료에 실린 논평이 이걸 단순히 딴 거래가 아니다.
네.
노골적인 힘의 논리가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하는 거고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덴마크랑 그린랜드 자치 정부는 그린랜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거절했죠?
네, 당연한 반응이었죠.
주권을 가진 나라의 영토를 돈으로 사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19세기적인 접근법이 21세기 외교 무대에서는 얼마나 큰 반발을 사는지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까지 해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건은 동맹관계조차도 국익 앞에서는 얼마든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트럼프식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전통적인 외교 질서에 익숙했던 많은 나라에 큰 충격을 줬죠.
자, 이렇게 국가의 자원과 군사력 같은 거대한 힘을 휘두르는 국제정치의 장에서요. 이제 국내 정치 무대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죠.
네, 붙습니다.
힘이라는 게 꼭 그렇게 거창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한 정치인의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마침 저희가 받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바로 이 신뢰의 힘이 시험대에 오른 이혜훈 후보자 이야기가 나와요.
네.
논란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거죠. 이 후보자 세 아들의 수억 원대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낼 때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 그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네, 이른바 금수저 프레임이죠.
그렇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이랑 신뢰도에 타격을 주려는 공세가 시작된 거죠.
이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세금 문제를 넘어서요. 그 배경에 깔린 복잡한 정치적 맥락을 함께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맥락이죠?
우선 이 후보자가 처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특수해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자신의 원래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제명당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었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그야말로 배수진을 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국민의힘이 이 의혹을 가장 앞장서서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자료의 논평에서는 이걸 누워서 침뱉기라고 표현하던데 정치 보복의 성격이 짙다고 보는 거군요.
네. 자신들의 당에서 중진 의원까지 지냈던 인사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거니까요. 청문회 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흠집을 내서 결국 낙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쟁점은 결국 이게 법적인 문제냐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냐 이걸로 갈릴 것 같아요. 이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증여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맞아요. 하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게는 단순히 법을 어겼느냐 아니냐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대중은 그 이상을 보죠.
네. 대중은 그 이상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죠.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들이 어떻게 수억 원의 재산을 형성하고 또 고액의 증여세를 낼 돈을 마련했는지 그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발탁된 배경에는 뛰어난 정책 전문성이 있었다는 분석이에요.
네. 자료를 보면 과거 정책 토론에서 선별적 집중 지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서 당시 이재명 지사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는 일화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정책을 만드는 능력, 즉 일하는 힘은 분명히 인정받았지만 신뢰의 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이런 뛰어난 정책 전문성도 도덕성 논란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힘을 잃기 쉽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군요.
결국 이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자질 검증을 넘어서 정치적 신뢰라는 무형의 힘이 얼마나 쉽게 공격받고 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시끄럽고 복잡한 정치 공방의 세계네요. 자, 이런 인간들의 다툼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조용하지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힘도 있잖아요.
기술의 힘이죠.
네, 바로 기술의 힘이죠. 전자신문 기사에 소개된 AI 드론 이야기가 딱 그런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고압선에 직접 앉아서 스스로 충전한다니.
상상이 잘 안 가죠?
네, 상상해보면 정말 새가 전기줄에 사뿐히 앉는 모습이 떠올라요. 이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특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어요? 우선 자가 충전이라는 개념부터가 기존 드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 드론의 가장 큰 약점은 짧은 비행시간이었잖아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기지로 돌아와서 충전해야 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드론은 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작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스스로 충전해요. 이건 사실상 배터리 걱정 없이 무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게임 체인저인 거죠.
와... 그리고 여기에 AI 두뇌까지 달려있다고요? 단순히 날아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고 판단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료에 나온 내용이 정말 놀라워요. 이 드론에 탑재된 AI는 10m 떨어진 거리에서도 0.1mm.
0.1mm요?
네. 그러니까 사람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아주 미세한 균열까지 식별해낼 수 있대요.
와.
심지어 부식 정도나 볼트가 얼마나 풀렸는지까지 분석하고요. 이건 숙련된 인간 검사원이 바로 앞에서 봐도 놓치기 쉬운 결함을 기계가 훨씬 더 정확하게 잡아낸다는 의미예요.
와, 0.1mm라니. 그건 거의 초능력 수준인데요. 이건 단순히 작업을 편리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인간의 감각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안전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어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수십 메터 높이의 철탑에 직접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하던 위험천만한 점검 작업을 이 드론이 완전히 대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인명사고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간과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죠.
이 기술이 가지는 더 큰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단순히 드론 기술이 조금 발전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째로 국가기관 시설인 전력망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죠.
노동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겠네요.
정확해요. 위험한 현장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기술로 대체되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네.
이건 비단 전력산업뿐만 아니라 건설, 물류, 재난관리 등 수많은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곧 벌어질 일의 예고편과 같아요.
이 기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당장이라도 상용화될 수 있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 개발되었고요. 지금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솔루션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해요.
아, B2B로요?
네, 홈페이지에서 가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담이나 데모 시연을 신청받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마 정식 출시에 앞서서 실제 현장의 피드백을 받아 기술을 완성해 나가는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의 현재 진행형 단계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차원의 힘을 들여다봤네요.
네.
군사력과 자원을 앞세운 노골적인 지정학적 힘, 트럼프의 전략이었죠. 그리고 한 개인의 정치적 생존과 대중의 신뢰를 둘러싼 무형의 힘, 이해온 후보자의 논란이 있었고요.
마지막 기술의 힘까지요?
네, 마지막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기반 자체를 바꾸는 조용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술의 힘, AI 드론 이야기까지요.
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정치, 외교, 기술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존의 질서와 방식이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줘요.
아,
힘을 쓰는 방식, 힘을 얻는 방식, 그리고 힘의 종류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방식은 전통적인 외교의 관행에 도전하고, 이해훈 후보자의 논란은 공직자 검증의 기존 잣대에 의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AI 드론은 인간 노동의 가치 자체를.
네, 노동의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결국 어떤 형태의 힘이든 그 힘이 작동하는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AI 드론처럼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전력망 같은 인프라를 통제하는 기술의 힘은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해질 거예요.
그렇죠.
이 기술은 정말 모든 일을 위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될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논했던 또 다른 지정학적, 경제적 패권 다툼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